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얼마 안 다, 이제 두주 남겨놓고 있는데요. 두 주도 아니죠. 한 열흘 남았죠. 지금 우리가 그래서 대강절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신 날을 중심으로 4주 전부터 대강절로 지켰는데, 이것은 그냥 교회력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오실 것을 고대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든 절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죠. 대강절이 4주 전부터라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교회에서 말세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사모하고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대강절, 그것은 성도가 말세를 살아가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크리스마스. 그런데 영어로 보면 그게 크라이스트 마스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가 따로, 이게 두 합성어거든요. 두 단어를 하나로 붙여놓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렇죠. 마스는 뭡니까? 축제라는 뜻인데요. 여러분, 캐톨릭에서 메스 한다 그러죠. 그렇죠. 미사라 그러죠, 한국말로. 그런데 영어로는 MASS를 쓰거든요. 메스. 그런데 그게 합친 게 크리스 마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축제입니다, 한마디로. 그런데 축제 그러면 이게 무슨 우리 육신을 즐기는 축제처럼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냥 축제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하지요. 그런데 영적인 축제예요,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마음의 갈등, 모든 그런 고통들이 바로 죄로부터 왔거든요. 그 가장 그 뿌리, 모든 문제의 뿌리 된그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게 축제날이 아닐 수 없어요. 이 크리스마스를 육신적으로 잘못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육신적인 쾌락에 빠지기가 너무 쉽지요. 여러분, 미국에서도 가장 사람들이 쾌락에 빠지는 기간이 언제겠습니까? 당연해요. 크리스마스 또 뉴이어까지예요. 뭐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그렇거든요. 저도 여러분, 무슨 크리스마스는 무슨 생각 드십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저도 기억에 이렇게 탁 먼저 떠오르는 게 보면 새벽송 도는 거. 그리고 새벽송 돌기 전에 새벽송 보통 막 12시 넘어서 떠나거든요. 그때까지 모여서 게임하고 놀던 거. 뭐 간식 갖다가 놓고 뭐 우리 중고등부 때 남학생 여학생 해가지고 그때는 공식적으로 밤을 셀수 있는 날이잖아요. 부모님이 그건 얘기를 안 하니까 많이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막 오만 가지 일들 다 일어나거든요. 참 사람이요. 여러분, 평소 때 절대 교회 안 나타나다가요, 그날만 나타나는 애들이 있어요. 왜? 공식적으로 부모님 허락하에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거든요. 부모님 와서 지켜보는 거 아니니까. 걔네들의 관심은 뭐 사회자가 와서 뭐 게임을 하고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끝난 다음에 누구 하나 꼬셔서 데리고 나가려고. 그런 애들이 많아요. 어디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 지역과 미 동부 지역 청소년들을 많이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럼 연합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애들이 많이 와요. 뭐 전도돼서 복음 들으러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놈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짓들을 와서 한단 말이에요. 뭐 여러분 아신 것처럼 무슨 뭐 마약이라든지 뭐 여자애들 꼬셔가지고 어디 간다든지 이런 별아별 일들이 다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래서 밤에 급습을 해요. 애들 자는데. 와 보면 슬리핑백 안에서 두 놈이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두 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런 두 놈과 니은이요 니은. 둘이 나오는 거 같은 슬리핑백 안에서. 야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든 기회를 통해서 우리를 죄악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크리스마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어떻습니까? 정말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게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쾌락으로 비즈니스로 이용해 먹는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말 하나만 하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심을 축복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도 여러분 제가 이 대강절 기간에 가는 곳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뭐 매년 그런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생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우리가 일반 생일도 생일 파티에 참석하면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선물에 파묻혀서 쾌락에 파묻혀서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즐기는 거예요. 우리 즐기는 거. 왜 남의 생일 파티 와서 깽판을 칩니까? 주인공은 제껴놓고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럴 거면 그냥 크리스마스 날에 이름 그런 거 빼고 그냥 나가서 하면 되잖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알려준 것이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자들,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깊은 뜻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알리셨는가?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온 인류가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했던 그 메시아의 오심을 가장 먼저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위 사람들에게 또 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가서 찾아서 봤습니다.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목자라는 것은요. 목자의 위치는 아주 천한인 위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왜 고향에서 태어나지 않죠? 그 마리아하고 요셉의 살던 데서가 아니고 지금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가다가 지금 예수님을 출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는 그 가는 그 과정에서 마리아가 이 산통을 느껴서 머물어서 해산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때 목자들은 밖에서 양치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 지금 이 목자들이 박사들처럼 멀리서 온 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데는 아니에요. 그 지역이에요. 아마 유대 땅 어디쯤 됐겠죠? 그 지역의 목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목자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한 양들을 관리하고 돌보는 목자였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그걸 돌봐야 되기 때문에 종교 예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럴 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냥 내친 사람들이에요. 별로 관심도 안 갖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무시되고 소외되는 그 소외 계층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규례에 따르면 이 목축 자체를 부정한 일로 여겼습니다. 부정한 일로. 그래서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증인으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가장 무시되고 가장 사람들에게 이 손가락질 받던 부류의 사람들이요, 나병 환자들이에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왜? 그건 불치병이었고, 또 하나님이 사람들을 벌할 때 나병을 들게 하셔서 한 그런 케이스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미리암부터 시작해서 여러 군데에서 보면 나병이 들어버려요. 그것처럼 이 목축업이 그런 비슷한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는 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사회적인 통념적으로 보면 제사장 또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 이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줬어야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이 말구유에 탄생하셨다. 말구유에 가장 낮은 아무도 주시할 수 없는 그런 곳에 나셨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무시하는 그런 부류인 목자들에게 이 소식을 가장 알리셨다. 이것이 지금 이 통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슨 부귀 영화 누리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위한 것도 아니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아까 마지막 찬양 불렀잖아요. 그렇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함을 주고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 고통스러운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가지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아버지께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취하신 이 구원의 길이 바로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구유에 나셨고 그래서 목자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게 적용됩니다. 어떻게 적용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구원받고 어떨 때 은혜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높아져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세상 소리만 크게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고 낮아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신앙생활 몇 년 했다, 성경을 몇 독 했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한다, 그거 가지고 뻐기는 사람에게 예수님 나타나 주시지 않습니다. 자기 착각이지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야 그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 이 구원의 일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눈에는 띄지가 않습니다. 잘 겉으로 나타난 결과만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렇겠죠. 성령의 일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람이 부는 것 같다 그랬어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이 성령의 일도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바람을 보고 우리가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알 수도 있어요. 나무 가지가 보니까 흔들리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다고 바람이 지금 이쪽으로 좀 세게 부는구나 알 수도 있죠. 어떨 때. 그런데 항상 하는 거 아니죠. 바람이 어떨 때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쪽으로 오는데 가지는 이쪽으로 휘일 때도 있어요. 바람이 돌아서 우리는 그런 거 잘 모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저도 이 목회 생활을 또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고 이런 걸 계속 하다 보니까 분명히 내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열매가 다른 쪽에서 맺혀요. 참 희한해요. 전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곳에서 했는데 제가 팬데믹 이후에요 여러분. 그걸 지금 많이 봅니다. 그 전에 제가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뭐 알고 했습니까? 그냥 복음 듣기 원하는 사람 있으면 뭐 시간 장소 가리지 않고 가서 막 이렇게 했던 그곳들. 뭐 우리 성도님도 아시잖아요. 우리 재정부에 계신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헌금을 많이 하셨어요. 뭐 제가 언제 뭐 그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진짜 요만큼도 아쉬운 소리 안 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부자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이 목자들에게 이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천사가 지금 얘기한 겁니다. 이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장에만 보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하고 말해준 게 다섯 번이나 나옵니다. 마리아에게도 나왔고 요셉에게도 나왔고 엘리사벳에게도 나왔고 오늘 목자에게 또 나온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게 없죠. 마태복음에 조금 나오고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얘기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죄로부터 온 겁니다. 우리도 똑같죠. 뭔가 내가 죄가 있으면 두려움이 더 와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옵니다. 내 죄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누구나 두려워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데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참 어떻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가 아주 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나 명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에게. 그러면서 그 내용이 뭐냐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주의 사자가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서 났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베들레헴에서 이르지 않고 다윗의 동네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다윗의 동네에서 그랬어요. 이것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로 오셨음을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일부러 주의 사자가 베들레헴이라고 쓰질 않고 다윗의 동네 이렇게 쓴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소경 바디메에도 그랬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천사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예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또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11절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곧 주신이라 그랬어요. 구주,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Savior, 구주, 그리스도, 주, Lord, 주인이란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이게 다 예수님에 관한 거죠. 이 세 명칭이 한꺼번에 나온 곳은 성경에 지금 오늘 11절이 유일합니다. 구주라는 얘기는요, 다른 복음서는 잘 안 나와요. 이 누가복음에서 구주 얘기가 나오고요. 바울이 조금 썼어요. 그런데 구주, 그리스도, 주 한꺼번에 나온 것은 이 구절이 유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중요한 이 사실을 지금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 메시아로 오신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진리, 사실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꾸기 때문에. 지금 구약의 수많은 성도들 바로 이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순간을 고대하면서 기다려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 이게 예수님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와 임마누엘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예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 성령으로 강림하신 모든 것 이 안에 다 있어요. 지금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지금 주인으로 주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1절 말씀은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한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는 하나님께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우리는 지금 이 그 앞에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다 빼놓고 크리스마스는 이것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말하기 얼마나 멋있고 듣기 좋습니까? 그런데 진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루셔야 했던 그 형벌들, 십자가의 고난,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건 묵상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요, 하나님께 영광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예.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보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과정들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나타난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평화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증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 이름도 안 나와요.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몇 명도 기록도 안 해요. 여러분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우리 저 찬송가에는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러는데 세 사람이란 건 없어요. 성경에.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 세 가지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 숫자도 중요하지 않고 그 이름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인공은 박사도 아니고 목자도 아니고 지금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주와 부가 이게 뒤집힐 때가 많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축제여야 합니다. 그의 오신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 축제인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께서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의 생일집에 가서 예? 주인공은 싹 제껴놓고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그럼 여러분 주인공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그런 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선물 받으면 좋아하고 우리 교회도 과거에 그런 거 했었잖아요. 아니 그게 틀렸다는 게 뭐 그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면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 조금 선물 또 안 좋은 거 받으면 또 그냥 별로 기분 언짢아 하고 내가 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선물 가지면 또 좋아가지고 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에 남의 생일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은 이 사복음서가 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각도가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달라요. 누가복음은 인간 예수를 강조해요. 인간 예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치적인 목적이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시지도 않았고 어떤 사상가로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이데올로기, 영어로 ideology 그러죠. 그거를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려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 이름의 의미 안에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구원의 일들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진정한 크리스마스는요, 죄인들을 위한 축제예요. 죄인들을 위한. 나 죄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크리스마스가 필요 없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축제라 그러니까 아이 그러면 마음대로 죄져도 되는 때구나. 그게 아니죠. 나의 죄를 사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날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바로 크리스마스 때 너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구원의 축제, 생명의 축제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신 그 생명을 우리가 기리고 감사하고 그 생명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그런 때입니다. 어쩌면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성도라기보다도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의 죄를 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는 잘 행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쪽이잖아요. 그거 우리 보통 언제 많이 합니까? 고난주간 이럴 때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그 말씀드린 기억이 나지만 크리스마스가 우리 육신적으로 보면요 축제할 때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즐겁고 기쁩니까? 육신적으로 그럴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죄송하고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더 당연하지요. 오히려 부활절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육체의 한계를 깨버리고 온전한 하나님으로 다시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날이 진짜 축제예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경배받으실 왕으로 이제는 재림하실 때 왕의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거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왜 이때는 지금 유대 땅에만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이 헤롯이 그렇게 얘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자가 어디 계시냐?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한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으려고 했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크리스마스는 천한 말구유의 축제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곳에 목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고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디에 관심이 갑니까? 동방 박사들이 된 그 황금과 몰약과 유황과 그 값진 것들 그런 데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이 목자들이 와서 여러분 이 뒤에 보면 지금 천사들이 얘기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있잖아요. 이 얘기를 목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요셉,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 얘기를 증거합니다. 이 목자들이.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를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들이 어린 아기 예수에게 경배했어요. 예배했다는 의미입니다. 동방박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렸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자들이 아기 예수 앞에 와서 경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가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주위에 있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가고 돌보는 건 저는 아주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기 페어프렉스에 있는 그 기독교 단체, 비영리 단체에서 하는 그 홈레스들을 돕는 그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매달 그 기관을 돕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뉴스레터 같은 게 날라왔어요. 그래서 미국 분들은 그런 걸 딱 하죠. 올해 몇 명을 도왔고 몇 끼를 준비했고 그러니까 뭐 몇만 끼 막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하고 뭐 그런 것들 이렇게 쭉 하고 제가 거기 가보면서도 그렇고 참 굉장히 편해요. 거기 가면 뭐 우리 성도님 한 분 때문에 거기를 알게 됐고 그분이 거기 가서 이제 밥도 먹고 하니까 그런데 거기 계속 거기서 이렇게 발렌티어 하시는 분들 저도 그분들 가서 만나보고 그런데 참 그래도 복음으로 그 기관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니까 더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그 특별히 뉴스레터를 보니까 이제 밑에다가 지금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그거를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홈레스들 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잠은 거기서 안 자요. 예, 그런데 연결은 해줍니다. 연결을 해줘서 겨울에는 밖에서 자면 너무 춥고 위험하니까 그런 데 가서 잘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작년 겨울 날 때는 이 지역에 교회 다섯 군데에서 교회를 열어서 저녁 때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교회에서 저녁 먹이고 재우고 아침에 그 센터로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아침 먹고 거기서 예배도 다 드리고 그래요, 같이. 그리고 거기서 빨래도 해주고 뭐 이런 거 다 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교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집 어디 이렇게 오픈한 데 가서 주무신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라기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관심이 없으니까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관심이 있으면요 그런 자들이 눈에 띕니다.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별로. 그런데 많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겉으로 볼 땐 멀쩡해 보이는데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우리 앞에서 마음을 열어서 얘기를 하질 않아요. 도움을 요청 안 합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별로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데 야가 빠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또 팍 끼어가지고 그런 건 도와주면 안 되고. 그런데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말구유의 축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왔다고 해서 거기다 갑자기 야, 그 유명한 사람들 오니까 저 좋은 가구들 오도해서 거기다 준비해 그랬겠습니까? 말구유에다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가장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런데 그곳에 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그런 축제가 바로 크리스마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또 뭐 손주들 또 선물 준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하십시오. 그냥 있는 거 다 쏟아서 그냥 하지 마시고 진짜 그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느 정도 하시고 정말 진짜 필요로 한 자들, 우리가 거기에 복음을 실어서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뭡니까?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제 그런 묵상을 좀 했습니다. 제 주위에도 중직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진짜 구원 받았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뭐 그 중에 보면 안수 집사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막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 잘해요. 쉽게 얘기하면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좋아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다 알아요. 뭐 제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거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모습들을 참 보기 힘들어요. 이건 믿음이 있는 자들만 할 수 있는 결단, 이런 것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감출 수 없거든요. 다 나오거든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육신적으로 딱 가버려요. 참 안타깝죠. 크리스마스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평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이게 누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한 백성들이에요. 교회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해요.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완전해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제입니다. 구원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 중심이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그런 축제여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우리 그 성탄 주일이거든요. 그리고 25일이 성탄절이죠. 그날도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릴 텐데 다음 주에 우리 또 여전도에서 크리스마스 또 그 만찬 또 준비하시겠죠? 여러분, 그것도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모자른다, 남는다, 이런 거 중심으로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지만, 제가 4.5라고 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여전도에 회장들도 계시고 막 그러니까, 그런 분들. 그런 거 준비하는 것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 조금 늦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예배 중간에 나가서 또 뭐 하고 막,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예배는 여러분, 처음부터 축도까지 해야 돼요. 축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냥 시간적으로 보면 그냥 그때 뚝 잘라먹고 설교 끝나면 쓱 가버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끝까지 계십시오. 정말 생명과 관계되는 일 빼놓고는 끝까지 계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이 정말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우리가 체험되어지고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목자들이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이야기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에 2장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천사들이 이야기한 그것을 목자들이 그대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또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여러분 모든 게 다 사람 중심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실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주의 천사들을 통해서 지금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지금 올해 24년도 크리스마스 이제 한 열흘 남았죠? 오늘이 15일이니까 딱 열흘 남았네요. 남은 열흘 동안이라도 정말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절에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적대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우리가 아멘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시고 말구유의 축제, 구원과 생명의 축제로 크리스마스를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되게 보내는 우리 모든 엘림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